VOA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밀 무기를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K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러시아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강조하고 싶은 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 같은 장 실장의 발언을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무기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실장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가자 지구와 레바논,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습해 최소 39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가자 지구 알알리 병원의 파텔 나엠 병원장은 어제 시신 30여 구가 병원에 도착했다며 이번 공습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민방위는 가자지구 서쪽의 한 공습 현장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동쪽 지역의 건물 잔해에서 시신 수십 구를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날 전투기 두 대가 하마스 군사시설 두 곳을 공습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베트남의 신뢰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베트남의 방문의 목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하루 뒤인 22일 베트남 하노이를 찾았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브링크 차관보는 양국의 관계 격상이 역사적이고 중대했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합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추진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서 어제 러시아의 폭격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오후에 하르키우 일대에 러시아 유도폭탄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5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4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넷에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사진 등이 게시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유도 폭탄을 통한 러시아의 테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테러리스트와 러시아 군용기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우기 위해 파트너 나라들의 강력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선 러시아군이 6월에만 2,400발이 넘는 유도 폭탄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으며 이중 700발이 하르키우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가 지난 4월 대규모 원조 패키지를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가 공급돼 러시아 미사일 공격의 피해와 빈도를 줄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5도에서 21도, 최고 19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 4조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하자 한국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여기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두 정상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먼저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다시 냉전 시대에 이른바 혈맹 관계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대체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런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서명한 러시아와의 조약, 이 북한이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러시아와의 이 조약으로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도 이 베트남에서 자신의 이번 북한과 베트남 방문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조약은 1960년대의 양국 간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1961년에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그 동맹조약, 조소 동맹조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두 나라가 당시 동맹 상태였던 상황에서 이뤄진 이 조약은 어느 한쪽에 말하자면 유사시에 다른 한쪽에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1961년에 조소 동맹 조약과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체결한 이 조약이 똑같다라고 한 것 자체는 이것이 이제 동맹 수준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적에 말하자면 무력 침공이 있을 경우에 어느 한쪽에 대해서 다른 한쪽이 이제 자동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다시 냉전 시대의 혈맹 관계로 되돌아갔다라는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사실상 신냉전이 다시 공식화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은 당초 일정보다 늦게 19일 새벽 2시 22분에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해서 2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음 방문국인 베트남으로 갔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최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태운 일유신 그 대통령 전용기가 19일 새벽 2시 22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18일 저녁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 극동의 사하자치공화국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평양 도착이 늦어진 겁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공항 그 전용기 밑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푸틴 대통령을 과 악수를 하고 좌우로 껴안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때가 새벽이었기 때문에 북러 두 정상인 바로 그 승용차를 타고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원래 이렇게 공항에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정상들은 승용차를 따로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네.
또 하나 그 흥미로운 것은 원래 이때가 이제 새벽 2시 무렵이니까요. 이때가 되면은 평양의 가로등이 전부 다 꺼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영상을 보면 평양 시내가 굉장히 불이 밝게 켜져 있고 거리 곳곳에서 푸틴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글귀 또 사진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그 푸틴 대통령 방북에 신경을 썼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었고요.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은 아마 숙소인 영민관에 가서 잠을 자고 이날 12시에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그 환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의장 대 사열 행사가 있었고요. 또 손에 꽃을 든그 평양 어린이 그리고 주민들이 나와서 푸틴 대통령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40분부터는 다시 두 정상은 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두 정상은 그 1시간 30분가량 그 확대 회담, 양측의 그 국무위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 확대 회담을 했고 이어서 2시간 30분간 두 사람만 참여하는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북러 두 정상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여기에 서명을 했고요. 이어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을 마치고 푸틴 대통령은 과거 그 소련인 시절이죠. 소련 시절에 그 북한을 러시아가 해방했다. 이를 그 기념하는 조선 해방 기념비. 해방탑에 그 헌화를 했고요. 이어서 그 평양 체육관에서 열린 방북 환영 공연을 관람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다시 그 순안공항으로 이동해 20일 그 자정 무렵에 평양을 출발해서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는데요. 이로써 그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 총 2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2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북한이 20일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보면, 조약 제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런 의미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푸틴 대통령 자신이 이번 조약이 1961년에 조소조약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조소조약이 말씀드린 대로 자동 군사 개입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1961년에 조소조약과 이번에 조약이 문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설명하기로는 이번에 체결한 조약에 그 말하자면 앞서도 말씀드린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완충 장치가 아니냐,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한국 정부 당국자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이 조약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푸틴 대통령은 61년의 조소조약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 유엔 헌장과 두 나라의 법에 준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61년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은 미한 동맹에 말하자면 그 문구에도 똑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상호 안보 조약을 보면 이것도 이제는 한쪽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국내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개입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국내 절차라는 규정은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고 무력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미한 동맹이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국내적인 말하자면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적인 절차는 최소한 있는 것이고 유엔 헌장은 이것이 이제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9일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침략 당할 시 상호 지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떤 온도 차이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온도 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협정에 서명을 하고 금수산 영민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조금 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러 관계가 동맹 관계에 올라섰다 이렇게 동맹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 위원장은 확실히 동맹이 됐다 이런 의도로 보인 반면에 푸틴 대통령의 그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동맹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모스크바로 돌아가서도 한 얘기를 보면 이것은 방어용이다 이런 얘기를 러시아 외무장관이 하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공세 공격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북러 간에 확실히 좀 온도차가 있다 협정에 서명은 했지만 이를 보는 가중치 이것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아마 전문가들은 문제의 지금 핵심인 4조 이 조항을 북한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러시아의 최대 현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최대 목표입니다. 또
예.
그러려면은 북한으로부터 탄약 무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우리한테 탄약을 받으려면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이런 조항이든 강력한 이 협정에 서명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탄약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일종의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냥 상호 군사 원조, 군사 협력 이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밀어붙여서 이런 4조 굉장히 강력한 이런 문항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개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말하자면 요구에 따라서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요. 이 푸틴 대통령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이 동맹이 침략당할 시 상호 지원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를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침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과 러시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방어적 목적의 말하자면 조약이고 또 동맹 수준의 말하자면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자동 군사 개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일각의 우려를 말하자면 고려한 듯이 이것은 말하자면 방어적인 성격이다. 자신이 알기로는 가령 한국 정부가 북한을 무력 침공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조약에 대해서 우려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방어용으로만 말하자면 그 방어의 경우에만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그 조약은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침공을 당했을 때 얘기지 침공을 할 경우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조약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을 보면 다극화된 국제적 체제를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미, 반서방 국제질서에 북한이 참여한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잘 아시는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반발 그리고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 상거래 체제에 변경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브릭스,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브릭스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극화된 국제 체제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하는 반미연대의 핵심 주장이자 슬로건이고요. 여기에 당연히 북한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들을 이 내용 조약에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이 3조에서는 둘중한 나라의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명시를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것은 아마 그 자동 군사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요번 그 협정으로 그 폐기된 요 직전에 있던 것이 뭐냐면 2000년에 체결된 조로 친선 조약입니다. 친선 조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위협이 조성되면 지체 없이 접촉할 용의를 표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생한 게 아니고 전쟁 같은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양국이 만나자 이렇게 용의를 표명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 그러니까 양측이 군사적 어떤 필요를 느끼면 즉시 그 군사 안보적 채널을 가동해서 만나자.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아마 과거에 있었던 표현보다는 한결 강화된 것이고 이것은 역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안보적 채널, 협의 채널을 거의 뭐 상시화하자 이런 정도로 좀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조약 10조는 우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고요. 이 군사 분야에서의 무기나 관련 기술 이전이 결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말하자면 과학기술 분야라고 하더라도 양측이 이것에 대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예.
이 말씀하신 조약 10조는 사실 양쪽의 교역 증대와 관한 부분들, 그리고 상호 투자 증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이 조약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단에 이제 굉장히 그 대규모, 말하자면 고위급 인사들이 망라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상과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과 또 과학 분야, 또 경제 분야 부총리급들, 이런
예.
사람들이 이제 보건장관까지 총망라돼서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사실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국가 운영의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상당히 고도화하고 또 긴밀히 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16조는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해서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치외법적인 조치, 그리고 또 일방적 조치에 반대한다. 이렇게 북한,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역시 경제 제재죠. 현재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도 사실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 모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국가가 만나서, 제재 조치를 받는 두 국가가 만나서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제재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기 거래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 여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사회 여론 이런 걸 무서워해서 북한과 러시아 전부 다 우리는 무기 거래 그런 거한적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반대한다 이런 하나의 입장을 해놓음으로써 무기 거래를 위한 일종의 근거 조항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8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든 아니면은 서방국들의 독자 제재든, 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무역 결제와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 무역 결제를 포함한 부분들에서 이 국제 금융 시스템, 그리고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이제 이런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의 내용인데요.
예.
사실 이 브릭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브릭스, 말하자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이미 달러화가 아닌 중국의 위안화 또는 러시아 루블화로 서로의 그 교역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상당 부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달러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 결제에 있어서도 이 달러화가 지금의 국제체제에서는 가장 용이하고 그 결제에 있어서 사용이 용이하고 편한 그런 화폐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말하자면 이 결제 체제, 기존의 결제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브릭스 국가들도 아직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요. 네.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10년 전입니다. 2014년에도 양국 간의 교역에서 루블화를 교역 결제 통화로 하기로 한 바가 있지만은 이 워낙에 당시에도 양국의 교역량이 미미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특히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이 북한이 달러화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그 양쪽의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부터 포탄과 미사일 그리고 석유와 식량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기 거래가 아예 한층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북러 무기 거래가 시작됐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 300만 발 이상의 그 대포에 쏘는 그 포탄을 그 제공을 했고 또 이외에 덧붙여서 그 수십 기의 그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석유, 식량, 각종 물자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그 협정을 맺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으니까 아마 무기 거래는 한층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탄약과 탄도미사일만 줬는데 아마 북한이 새로운 무기, 예를 들면은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자주 시험하고 있는 600mm 방사포 이런 것을 아마 러시아에 제공해서 좀 더 수입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 또 인공위성 기술, 그리고 전투기, 잠수함 등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큰 것들을 기대를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전투기, 잠수함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북한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 이런 서방 측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와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아마 받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약 체결 이전에도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런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양측의 그 말하자면 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이 동맹 수준에 가까운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볼 때 이런 기술들을 북한이 받고 싶다라고 할 때. 러시아가 실제로 제공할 가능성은 더 크지 않았겠느냐, 커지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전적으로 배치되고 위배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공개리에 제공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의 반응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자 한국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는 등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들어보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의 선박, 내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저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 그러니까 금지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예, 사실상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라인이란 것은 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이런 것들, 그리고 무기를 이전하고 하는 등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국 정부가 보는 레드라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은 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실 분명히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레드라인도 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세 상황도 한 단계 더 굉장히 고조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눈길을 끄는 것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표명한 것인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실제로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이제 그 같은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같은 날입니다. 몇 시간 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일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한국이 보낸다는 거죠. 보내는 예.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무슨 식량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물자는 제공을 했지만 무기나 탄약 이런 것은 이제 공급하지 않은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그 같은 입장을 뒤집어서 장호진 실장이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무기를 줄 수 있다 이런 시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러시아가 상당히 민감한 방을 보내는데 한국과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큰 하나의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은 러시아가 그 북한에 대해서 ICBM, 핵, 전투기, 첨단 군사 기술 이런 것을 주지 말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 이런 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한국은 탄약이나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입장을 좀 바꾸려는 이런 시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마크에서 어떤 외교적 접촉을 해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끄는 그 행보였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이 어떤지 좀 간단히 살펴보죠.
예,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백악관 그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이 합의 조약 체결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중시하는 어떤 나라에든 우려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중국과도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증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입니다. 이 중국은 확실하게 북한이다, 러시아다, 이렇게 뭐 지원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좀 주저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중국의 속내가 뭐일까요?
네, 중국은 지금 상당히 그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그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그 군사협력, 거의 동맹에 해당되는 그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일은 그 북한과 러시아 양자 관계의 일이다. 요렇게만 얘기를 하고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속내가 어떤 건지는 지금 뭐 짐작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외신을 보면은 중국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좀그 불편한 신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상당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상당한데 특히 저 북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일 큰그 배후 저 후원 세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그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다시 북한이 그 러시아와 관계가 굉장히 밀착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속내는 상당히 좀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에 군사적 援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그 한국과 미국의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소통 행사를 마련하는 통일교육 주간입니다. 올해 행사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인데요. 고려대학교 북한인권학회에서는 북한인권 통일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통일 골든벨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북한은 출신 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형 불평등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층 구조는 크게 세 계층으로 구분되는데
고려대학교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가 개최한 통일 골든벨이 열리는 가운데 22번 문제가 나갑니다.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리베르타스는 매년 통일교육 주간을 맞이해 대학사회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이 북한인권과 통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통일 골든벨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5회로 리베르타스의 임원진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리베르타스 탈북민 임충혁 부회장에게 들어봅니다.
3월 달에 사업 계획서를 써서 통일연구원이랑 사단법인 물망초에 보내서 지원금을 확보를 했고, 4월 달에 이제 포스터와 운영진을 구성을 했고, 4월 말부터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최종 지원자는 6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당일로서가 좀 많이 나서 오늘 46명 정도가 현장에 왔습니다. 사전에 통일골드벨 문제를 200문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왔어요. 문제에 대한 오류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문제에 대한 무리가 많아서 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어서 문제를 좀 어렵게 준비했고 더 많이 만들었는데,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북한인권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다들 노트에다 열심히 필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뿌듯했고, 이 통일골든벨을 개최하는 목적과 잘 부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리베르타스의 임원진과 학회원 10여 명이 모여 이 통일골든벨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학회원인 이혜성 학생은 북한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해 예비 문제까지 모두 60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로 북한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했는데요. 그 안에서 세분화된 주제로는 인권 파트, 그다음 경제 파트, 문화 파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문제를 상, 중, 하로 분류를 해서 초반에는 조금 쉬운 문제를 내고 뒤에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해서 골든벨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태도가 최근에 변하다 보니까 이제 변화하는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중요한 현안들을 위주로 문제를 뽑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치, 비종교 학회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견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통일 골든벨은 전국의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공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문과생들만 아무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과 캠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전공학과는 사실 참여자 수는 몇 명 안 됐거든요. 한 6, 7명 내외였는데 그분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역시 전공은 무시 못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모여주셔서 골든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삼 이제 북한 인권이나 통일을 주제로도 이렇게 청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오늘의 계기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진행될수록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요. 탈락한 참가자들의 수가 남아있는 참가자들의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리베르타스의 학회원이라는 한 학생도 이번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아쉽지만 초반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국제철도협력기구 OSGA 또는 OSSHD로 쓰시면 됩니다. 설마 다 틀렸나요?
사전에 이제 문제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 어제부터 준비를 했는데 쉽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조금 초반에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 능라도 경기장 그 질문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일단 초반에 탈락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렇게 통일과 북한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놀랐고 또 감명 깊었습니다. 뭐 학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참가하게 됐다는 한 학생도 만났는데요. 서울대학교 재학생인 장선민 학생이고요. 이 행사를 통해 북한인권과 통일에 관해 새롭게 배운 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 학교는 아니고 서울대학교 아시안 운명학부 21학번인데 전공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입문되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북한 중이 계층이 세 개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혁명 계층으로 써놔가지고 틀렸어요. 예상 기출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뭔가 딥한 거는 잘 몰라가지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대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을 마음도 하는데 무슨 기관까지 다 아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놀랐고, 아 나도 뭔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퀴즈 공부하면서 기초 상식 같은 거를 쌓은 것 같아요.
제5회 통일 골든벨의 우승자는 생각보다 빨리 가려졌습니다. 30번대 문제를 넘어가면서 정답을 맞힌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1등이 먼저 가려지고 이후 2, 3위를 선정하기 위한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우승자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통일외교 안보 전공의 22학번 김아영 학생인데요. 그 소감 들어봅니다.
북한 학과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참가하게 됐어요. 예상 문제 좀 열심히 공부했고 북한 인권 골든벨이라고 해서 인권 분야 문제 좀 나올 것 같아서 까먹고 있던 북한 법들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문제 뒤에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판가름이 났어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좋기도 한데 좀 죄송한 마음. 그래도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안도감도 있고 좀 더 앞으로 이런 활동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김아영 학생은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학과와 관련한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고요. 행사 참여로 북한 인권과 통일 문제에 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북한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정치 외교 전반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별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북한학을 하게 된 거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학과 이제 오기 전에는 사실 북한 아동 문제 인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다른 시급한 문제도 너무 많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많이 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 행사장에서는 통일 골든벨이 진행되는 과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를 후원한 사단법인 물망초의 관계자였고요. 홍라희 부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청년 세대의 희망을 봤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통일 골든벨을 지금 지원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참석을 하고 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올해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왔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고 이 관심들을 보면서 저도 좀 기분이 좋고 희망도 생기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통일 골든벨 1, 2, 3위가 가려지고 부상을 포함한 수상이 이뤄졌습니다. 탈락한 참가자와 또 행사 관계자 모두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 리베르타스는 1학기에 예정인 프로젝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두길 기대했고요. 또 다음 학기에는 새로운 임원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혜성 학생이 차기 회장이 될 예정인데요. 그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식품자원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업과 자원에 관한 경제학을 배우는데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농업, 그다음에 북한의 자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저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내년 봄 학기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부원 중에 북한 이탈 주민 수가 굉장히 적어서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저희 동아리에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를 딥하게 알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좀 더 유쾌한 방식으로 넓게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서 어제 러시아의 폭격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오후에 하르키우 일대에 러시아 유도폭탄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5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4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넷에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사진 등이 게시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유도 폭탄을 통한 러시아의 테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또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테러리스트와 러시아 군용기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우기 위해 파트너 나라들의 강력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습해 최소 39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알알리 병원의 파델 나엠 병원장은 어제 시신 30여 구가 병원에 도착했다며 이번 공습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민방위는 가자지구 서쪽 지역의 한 공습 현장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동쪽 지역의 건물 잔해에서 시신 수십 구를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날 전투기 두 대가 하마스 군사시설 두 곳을 공습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인근에서 공습으로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재 누적 사망자가 37,551명, 부상자를 85,911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밀 무기를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K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에 고고도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러시아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강조하고 싶은 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 같은 장 실장의 발언을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무기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이 오후 12시 12분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감지됐고 진원은 약 50km라고 전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베트남의 신뢰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베트남 방문의 목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하루 뒤인 22일 베트남 하노이를 찾았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양국의 관계 격상이 역사적이고 중대했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합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추진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가자지구와 레바논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5도에서 21도, 최고 19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6월 2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